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아카데미 주제는 영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또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받아질 수 있는지,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쉬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귀한 마음과 말씀들을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걸 키워나가면 그러면 말씀의 세력이 마음에 이렇게 강해지고 확장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고 그것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키워가고 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카데미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못 가도록 우리 발목을 잡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참 싫어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육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담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같이 하나님 앞에 입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편으로는 신앙이 감사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무엇인가 늘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도 느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율로 볼 때 야 신앙이 참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마음이 뭐 굉장히 크고 지배적이면 아 나는 믿음이 없어. 아 난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나와서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고 또 교제를 받으면서 신앙의 변화를 받기가 쉬운데 이제 가장 사실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신앙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예,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받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뭐 버리면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면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 돕는 것도 보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 내 나름대로 식의 어떤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신앙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거나 정확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고 안 되는 것이었죠.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죄 사함은 받지 않았는데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 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않았지만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고 위로를 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내가 이런 능력을 맛보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았겠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뒤섞여 있고 신앙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참된 신앙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자신이 지금 틀렸다는 사실, 내 자신이 무익하다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었구나라는 것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쉽고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강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그렇게 힘주어 말했죠. 베드로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형편없는 베드로 자신이 발견되고 그런 형편없는 거짓되고 복음 전도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 이게 보여졌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내가 무슨 복음 전도자야.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네, 베드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리아 바다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주님을 참 사랑하지만 이 마음 역시 또 언제 변할지 몰라.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이 마음도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이것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 마음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생겨지면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신뢰할 수 없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힘있게 이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의 구원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과 연결되고 또 성령에 이끌릴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 자신이 틀렸고 거짓되다는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는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왕이지만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바로 왕이 자신의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고 꿈 하나를 풀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참 나약함, 무익함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왕 역시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할 때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제 요셉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나를 믿고 내가 훌륭해,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과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께서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땅을 물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뭇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이제 땅은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저는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고 제 마음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지만 땅이 물이 덮여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땅에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관념적인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따르고 있어. 예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실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을 따랐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내 마음이 드러나지는 거죠. 마치 그 땅을 덮고 있던 물이 걷어지면서 뭇이 다 드러나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본이 드러나져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내 마음의 근본이 드러나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참 믿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참 거짓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지면서 내 신앙이 참 나름대로의 신앙을 해왔네. 엉터리로 신앙을 했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니까 룻은 모압 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왔죠.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건너왔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의 며느리가 됐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함께 있는 동안 룻의 마음에서 이제 무엇을 보았느냐면 아, 내가 지금 이제까지 섬겨왔던 모압의 신은 참된 신이 아니구나. 내가 섬겨왔던 모압의 신은 거짓된 신이네. 시어머니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예, 룻의 마음에 그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룻은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복된데 언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언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 내가 지금 신앙을 엉터리로 했구나. 내가 신앙을 내 나름대로 해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나는 생각도 믿고 또 욕망도 따라가고 내 생각도 따라가다가 말씀 조금 따라가고 이것도 신앙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신앙을 성경과 다른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오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관념에 매여서 더 이상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말씀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내 것으로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정말 성경적인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 내가 하는 신앙 엉터리 신앙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틀렸고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졌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들려주시는 이 신앙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의 세계들을 이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 내 신앙이 참 엉터리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신앙을 했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애매할 때 한 번씩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상담을 이렇게 받습니다. 한 번은 제 마음에 내가 이제 해외 월드캠프를 가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캠프는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월드캠프 속에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그 팀으로 갔는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의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썼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에는 영혼이 온전하다 했잖아. 맞아, 난 온전한 거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스스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온전해도 온전하다고만 하면 돼. 그래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지.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 온전하다 했잖아. 근데 온전하다 믿어야지. 제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줄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의 교제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들을 제 마음에 받게 되면서 아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구나. 그 목사님께 저에게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군대 가면 무전병이 있다. 고참 무전병이 있고 신참 무전병이 있는데 고참 무전병은 적이 보내는 교란 주파수인지 아군의 주파수인지를 잘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참 무전병은 그 주파수 구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쭉 들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교란을 당하고 있는 꼭 신참 무전병처럼 제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하나 보여주신 것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초청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모든 것을 갖추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좀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저는 사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서 아, 내가 행위 아래 이제까지 참 매여 살았구나.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또 해서 내 자신의 그런 신앙들을 막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런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리해 주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월드캠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주님 모든 걸 갖추셨네.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하나 신앙의 지도를 받고 또 교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마음에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전쟁을 하기를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면 편하게 살고 싶어서다. 왜 영적으로 싸우지 않느냐면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안 싸우는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그 부분이 너무 찔림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주저주저하고 피하고 영적으로 안 싸우고 참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부딪혀보고 이렇게 싸워보는데 하나님이 시편 78편 9절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면서 에브라임 자손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되었는데 에브라임이란 뜻은 창성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아들 낳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동안 고난을 받았고 또 형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면서 요셉의 마음에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성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의 고난, 지난 날들의 어려움, 지난 날들의 환난과 많은 그 복잡했던 많은 어두운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면서 지난 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창성한 자가 됐는데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전쟁을 하면서 영적으로 달려가면서 싸워가면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저주저하고 정말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저는 그날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창성한 자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들 앞에 내가 주저주저하고 뭔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 자신이 보여져서 많이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복음의 일이라면 힘있게 달려가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겠다.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창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성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하나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아니야, 넌 믿음 없어. 아니야, 넌 못할 거야. 넌 안 돼. 하나님 너를 안 도울 거야. 예,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형편 속에 빠지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서 아, 나는 에브라임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때부터 복음을 향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고 강해지는 부분. 여러분,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 너무 감사해. 야,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아,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충만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식어져 버리고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뜨겁고 감사했는데 그 마음이 계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가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눈 뜨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예,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커지고 강해지고 세력을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다. 참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길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미 그게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창념을 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 속에 말씀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가 있을 때 간증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열 번 하고 백 번 하고 천 번 하고 만 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셨던 그 간증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너무너무 커지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계속하면 너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내가 영적으로 정말 좋아지는 방법이요. 나를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제가 이제 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모임을 갖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그렇게 이제 쭉 지내보니까 한 3개월쯤 제가 그렇게 살아봤을 때 열왕기하 7장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하 7장 성경에 내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가는데 첫 번째 그 마음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양식을 만났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만나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야, 우리가 악하다. 우리의 소위가 악하다. 왜 양식을 감춰두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먹고. 지금 사마리아는 다 굶고 있는데 그들의 악함이 보여지고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고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이제 그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받죠. 그 네 번째 사마리아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군대 장관 불신의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풍성한 양식이 만나지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았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내가 그냥 이걸 지키는 방법을 모르고 이 말씀들을 다 흘려보냈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악한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가 살아나듯이 이제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 속에 있으면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육신의 그 군대 장관 같은 육신의 생각들 그 불신의 생각들이 밟혀 죽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그 생각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커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강해지면 생각을 버리는 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해지고 커졌을 때 우리는 불신된 생각들, 하나님과 다른 마음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는 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은 작고 생각이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작아져 있고 형편만 커져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참 은혜롭게 들어왔지만 얼마 안 가서 흘러 떠내려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권하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좋은 말씀들, 여러분 귀한 은혜들이 있을 때 그냥 흘려 떠내 보내지 마시고 그냥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또 간증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내가 만나는 많은 주변의 친구분들 또 회사 동료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준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커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크고 강해져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사탄이 막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가루 한 세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계를 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불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시겠네. 그런데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한테는 역사 안 해. 아니야 이 약속 너에게 한 약속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귀한 역사는 너에게는 안 되지. 저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저런 분들의 역사하지 너에게 이런 일은 없지. 자, 우리에게 이런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말씀도 듣고 또 육신의 생각도 불신의 생각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끌려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려 할 때 사탄도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 이제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갑시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을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그 부분이 복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한번 그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악을 깨닫고 그들의 틀렸음을 깨닫고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 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에게 형제를 각 사람에게 친구를 각 사람에게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지 않은 형제 친구 이웃들을 칼로 다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내 몸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뿐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마음도 드리지만 내 삶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도 따라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설자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서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금송아지를 따라가듯 내가 육신의 생활을 따라갔어. 이제까지 내가 참 내 형편을 따라갔구나. 이제가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십니다. 그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또 형편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그 친구, 형제, 이웃을 도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가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베어내야 한다.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들 3,000가지의 육을 베어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사마리아 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졌는데 즉시로 그 속에 불신의 소리가 올라올 때 그 소리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죠. 말씀의 검으로 그걸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몸과 마음이 드려지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즉시로 올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 친구, 이웃일지라도 그걸 말씀의 칼로 도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도륙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마음을 옮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 또 복음의 일할 때 어떤 생각이 옵니까? 아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그럼 너무 좋은데 그런 믿음이 서 있으면 너무 좋은데 또 생각이 찾아옵니다. 지난번에는 도우셨지만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도우실까? 이번에 안 도와주실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안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로마서 8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라면, 복음과 함께라면 모든 걸 주실 텐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도륙하십시오. 예, 저도 그런 불신된 생각들을 사탄이 자주 올려주었습니다. 복음의 큰 일들 할 때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는 하면 안 도울지 몰라. 그때 말씀의 검을 빼어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의 검을 빼서 아니야, 아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했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버려 두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 말씀의 검으로 그 생각을 베어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간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귀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말씀의 검을 빼어드십시오. 예, 교회 안에서 자주 우리가 들었죠. 반격하라. 예,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으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한계 바깥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모집된 자들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말씀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한 곳에 왕궁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이 권세를 잡고 이제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르드개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사망의 조서, 그 멸망의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르드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죠. 아,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된 게 아니냐. 예, 그러면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거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전했는데 에스더가 부담스러워했죠. 왜냐하면 왕궁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왕비일지라도 그는 끌려가서 죽어야 하는 법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다는 거,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글쎄 왜 부르지 않았는지 성경에 이유는 써 있지 않습니다. 뭐 국사를 펼쳐가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나라에 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이유는 써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에스더가 날마다 왕에게 부름을 입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담스러워하는데 모르드기가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거다.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 아니더라도 유다인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지요. 에스더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 그러면 제가 3일 뒤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 그 마음을 따라 그가 발을 내디딜 때 이제 그냥 뭐 장난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갔습니다. 왕이 그물을 내어밀어 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왕이 그물을 내어밀면 에스더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정말 에스더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에스더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5장을 읽어보면 그 왕에게 나오는 에스더를 보면서 왕이 그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그 에스더를 보면서 왕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어밀어 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에스더 성경을 또 이제 펼쳐가시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10장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성경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은 때론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건 때로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부담 싫어하고 피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우리는 타락해 들어가고 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따라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누구 집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우리 정보원이 있어 어느 집에 가면 그 파란 대문집에 가면 그는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 편이야.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예, 이들은 기약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끄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로 건너온 여자였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마음이 옮겨온 여자. 그 여인이 기생 라합이라는 걸 이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준비된 축복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담도 있고 신앙생활은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끌려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이제 나오미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오미가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다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내려가라.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래서 보아스가 누운 걸 보고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너도 들어가 누워라. 예, 루데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나오미는 루시 그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어갈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되면 정말 음탕한 여자로, 잘못되면 더러운 여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까지는 참 좋죠. 마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된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에 의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사는 건 참 부담 없고 좋은 것입니다.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또 이끄십니다. 어디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내려가라. 그리고 그가 누울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라. 예, 그건 정말 막막하고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보아스를 다시 만나면서 보아스가 이제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그가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제 기업을 물을게.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게. 너는 정말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예, 생명의 기업의 마음이 있는 룻을 보아스는 정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그 길이었지만 이제 룻은 보아스의 또 한 번 은혜를 입으면서 보아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4장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룻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될까 그렇게 때로 고민도 하시고 때로 교제도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섯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질 때 언제 받아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제 말씀이 흘러와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대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키워가고 그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강하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신앙의 길이 있고 네 번째, 예,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 마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여러분 도륙하고 반격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넘어서 이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길은 예, 하나님 우리를 편한 길로만 이끌지 않고 부담스럽고 또 한계를 넘어야 하고 막막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갈 때 반드시 준비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 준비된 축복과 준비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얻어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오고 또 영적인 성장이 와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